오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서로 교독하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리차드 칼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참 재밌게 잘 읽었고 또 마음을 정돈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소한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못 이끄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텐데 사소한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너무 낭비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집에서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은 소리들이 있을 텐데 치약을 왜 눌러 짜느니 뒤에서 짜느니 집에 들어오면은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야 되느니 왜 뒤집어 놓느니 양말을 벗어서 세탁기에 넣을 때 뒤집어서 왜 이렇게 넣느니 제대로 펴서 넣느니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뭐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지만은 카페트를 깔 때 색깔을 빨간색을 까느니 파랑색을 깔아야 되느니 그래서 주의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로 교회가 나뉘기도 하고 여러분 찬파와 복파 알아요? 대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느니 복음성가는 부르면 안 되느니 이래서 찬파, 찬송가파, 복음성파가 나눠져가지고 교회가 깨진 기억도 있고요. 예배 시간에 드럼을 쳐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여러분 악기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면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자기의 어떤 그 사소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 그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보면은 참 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뭐 하고 있어요?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이라는 건 오늘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우리는 주일을 개념으로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과 주일에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다시 정돈하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이런 일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배에 대한 감격이나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주시하는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 마음이 빼앗겼다. 이 인생이 그 사소한 일에 지금 빼앗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으로 질문해 볼까요? 이게 목숨 걸 만한 일이에요? 마치 예수님을 덫으로 놓아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를 주시하는 일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들의 그 현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예배 오면서 저 사람 왜 저런 옷을 입었니? 오늘 제 머리 감았니? 안 감았니? 지난주에 서로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제가 나와서 용서를 하느냐 안 하느니?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안 하느니? 찬양대가 음이 틀리느냐 안 틀리느냐? 연습을 얼마 했느냐 안 했느니? 그냥 주시하고 관찰하고 그게 마치 사명처럼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적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체 없이 그들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3절 말씀 보니까 그를 치료하세요. 3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모두 주목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 생각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고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을 제가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도대체 무엇이 옳으냐? 여러분 모릅니까 이 부분을? 안식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 주일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 중에 선과 악 중에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대한 법을 허락하신 것이지 이 안식의 법으로 다른 사람을 주시하고 죽이고 패하는 일로 너희들은 지금 뭔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여러분의 중심과 영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게 기본이죠, 기본. 그것이 없이 사단의 마음에 빼앗겨서 갈등하고 주시하고 좌시하고 반목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가 마음에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뭐 하셨어요?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하심으로 그들을 보셨어요. 주님이 보신 악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석서에 보니까 여기 손 마른 사람의 이 직업은 석공이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공이라는 게 뭐죠? 돌을 깎아서 어떤 사람의 폐를 준다거나 아니면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다 손으로 깨가지고 그것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손이 말아버렸으니 이제 가족을 부양할 힘도 없고 점점 이 상태로는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것저것 이제 사진을 좀 봤는데 아마 여러분 이 석공,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몰골이 어땠으리라 생각이 됩니까? 아마 굉장히 남루했을 것이고 초췌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삶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옷도 초라하게 입었을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좋겠는데 중간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손을 얹은 저 영혼이 바로 오늘 주인공 손이 마른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은 보더라도 손 굉장히 왜소하고 옷도 걸친 등 마른 등 초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긍휼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저 사람의 고통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감정이입이 안 됩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지만 저 사람은 죄를 먹고 살겠지 하는 자기와 남과 다른 저의 불행에 전혀 관심도 없고 자비가 없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는 떵떵거리고 먹고 사는데 옆에 한 가정이 몰락하고 힘들어가는 저 가정을 보고 어떻게 긍휼한 마음이 없는가? 이들의 완악함은 무정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은 이 안식일에 이들은 예수를 트랩, 덫해놓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혈안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살리고 다시 평안한 쉼과 안식을 주시려고자 이것을 제정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종교적인 껍데기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진정한 쉼과 안식을 못 누리는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껍데기를 깨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바로 치료하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회복되었더라. 여기에 이 말씀은 단순히 손만 치료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어적으로 보면은 이 단어는 영어로 restore 이렇게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겉과 속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철저히 그 안식일이 율법을 지키는 날로 여겨서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고 안 지키면 악인이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게 생각 자체가 이 율법을 지키는 그 룰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선각을 나눕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의 육체적인 질병이 회복될 뿐 아니라 그의 마음과 중심과 영이 회복되어 참된 안식과 쉼을 주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식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 2장으로부터 쭉 오게 되면은 예수님과 이 주변 사람들이 계속 부딪히는 이슈가 뭐냐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안식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이들이 자가당착에 빠진 게 된 거거든요. 자, 2장으로 잠깐 올라가시게 되면은 23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4절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하고 율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율법을 어기냐고 좀 설명해 드려요? 답답할 거예요 제가 말을 하면은. 답답함을 좀 안겨 드려요? 예. 네. 왜 이게 율법을 어겼냐고 하냐면은 이 사람들의 그 율법의 해석상 이삭이 저절로 떨어져서 밟힌 이삭은 먹어도 되는데 일부러 손을 펼쳐서 이삭을 따는 것은 추수하는 동작을 한 거기 때문에 불법이요. 그것을 비벼서 이것은 탈곡을 하는 노동으로 보는 불법이요. 비벼서 먹기 좋게 만드는 것은 정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니 안식일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한참 부흥이 있을 때 저 밑에 지방의 한 부흥사가 설교를 하고 올라왔다가 노회에서 이제 정죄를 당했습니다. 무슨 이슈인 줄 아세요? 그 교회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간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왜 주일날 차를 타는 노동을 했느냐? 더 답답한 얘기를 해드려요? 이게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나 율법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무지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사소한 것에 너무나 목숨을 걸어서 진정한 교회의 본질이나 내 신앙의 본질이나 내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지 못하고 너무 낭비되는 인생을 산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질소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게 왜 율법을 어기는 거냐. 배고파서 먹고 생명을 유지했는데 그게 왜 율법을 어기는 거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저와 함께 선포해 볼까요? 27절입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일의 법 오늘 주일의 법을 제정하신 목적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법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 안식일의 제정이나 주일의 법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오셨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이 안식과 주일의 법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으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얘기,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 외에는 다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 제목은 안식입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평안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배당으로 이제 걸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옷과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구름산과 도덕산을 가지고 히말라야 등반하는 복장으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안식 주일날의 개념이 단순히 육체적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대속죄일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레위기서 16장 29절에 보니까 자, 이 부분을 똑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일도 하지 말라.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리든지 그리하라.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좀 다르죠 각도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반드시 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31절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예,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대속죄에 있는데 이 안식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이라고 하면 집에서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그래, 모든 것 다 무장해제하고 포테이토칩이나 카라멜 땅콩이나 맛동산이나 이런 걸 갖다 놓고 소파에서 대자로 오징어처럼 뻗어가지고 TV를 보면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고 점심 저녁 라면으로 잠깐 때우고 또다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고 그렇게 그냥 육체적인 쉼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건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오늘 대속죄일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단어 살짝 기분 나쁠 단어가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목사님 이상합니다. 왜 안식하라 해놓고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합니까?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이나 강조하셨는데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아나라고 하는 단어로서 첫 번째는 괴롭게 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두 번째 뜻은 엎드리다 자기를 겸손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self-denial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인간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무엇을 새롭게 하고 무엇을 의욕 있게 시작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의욕이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아마 찔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구역장이든 각종 부장이든 교사든 의욕적으로 1월 달에 그래 하자 이렇게 하다가 지금쯤 되면은 좀 지친데 10월 달 가면 내년은 좀 안 할까? 이게 단계야 단계. 하나님 그것을 아신 거예요. 무엇을 새롭게 하고 시간이 흐르면 정신이 말라가고 목이 마르고 마음이 말라가는 우리의 타락된 인간을 주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인간의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처럼 마음껏 그런 게 사랑하실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되 두 번째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부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죄를 졌을 때 통회자복을 합니다. 뭐 하는 거죠? Self-denial,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했을 때 금식을 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 인고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죠. 욥이라는 인물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한계를 느껴가면서 그 고통을 견뎌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시절이 있어요. 그 이후에 욥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 마가의 대락방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너희들은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해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질문할게요.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대답하세요. 주님 보십니다. 저는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올해 매월 첫 주에 특별 새벽 기도로 담임 목사가 제가 하나님 앞에 작년에 사인을 받고 올해 첫 주를 전교인 새벽 기도 인도합니다.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솔직하게. 왜 일을 해야 될까요? 새벽 기도 와서 함께 부르짖습니다. 목사님 왜 꼭 부르짖어야 됩니까? 성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함께 어떤 부분은 부르짖어야 됩니까? 셀프 디나이얼. 자기가 생각하는 걸 꺾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저런데.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나와서 무릎 꿇고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자리,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함은.
그 위대한 사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합니다. 왜? 그렇게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일이 어렵지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사모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청교도 신앙의 선배가 쓴 글 가운데 참 동의가 되는 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어느 때가 가장 경건스러워 보입니까? 이 청교도 선배의 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벽 미명에 안개를 헤치고 예배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발걸음이 가장 경건하게 보인다. 그때 누가 세상의 탐욕을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예배당에 가서 나의 죄악과 이 탄식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그 발걸음 앞에서 누가 세상의 재리를 탐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굳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관절도 아프고 버스 타기도 힘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아 부정을 통하여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욕심의 욕망이 제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녹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를, 그리고 내가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에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다시 정결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떠날 때는 그 하나님의 주신 충만한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따가 찬송 드리고 함께 기도하자 할 때 기도하기 싫은 분 계시죠? 그냥 침묵하,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은혜됩니다. 자, 주님은 이 역사를 통해 제가 볼 때는 오그라든 손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그를, 예수님을 옆에서 따르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미워해서 넘기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려고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결론은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내려져요.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구절을 읽고 제가 떠오르는 그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이제 여러분에게 올렸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죠? 어렵습니까? 종이는 종인데 종이가 어떻게 됐어요? 구겨졌어요. 저 구겨진 종이 그 자체로 뭐 글을 쓴다거나 그림을 그릴 수 없죠. 지금 여기 헤롯 땅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의 판이 구겨졌습니다. 오그라들었다고요. 아무짝에 쓸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극과 극의 사람이에요. 헤롯 땅은 로마의 압제자로서 거기에 빌붙어가지고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말은 개혁파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역시 구겨진 자들입니다. 반대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히 민족주의적인 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보수적으로, 더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옥죄기 시작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더 민족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을 딱 맞닥뜨리니까 악과 악이 연합하여 예수를 대적하는 이 일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식은죽 먹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목사님이 쓰신 레위기 서론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류가 결코 포기하지 않은 습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길들이겠다는 고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길들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우리의 계획과 야망과 기호에 들어맞는 크기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려 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지요?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마음의 판이 오그라지고 자아 실현을 위하여 종교 생활로 의의를 삼는, 주의를 왜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이 뭔지, 내가 왜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하든 여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목적과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이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손을 펴는 이 사람을 통하여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오그라들고 구겨져 있는 것을 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아주 독특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오그라든 손의 환자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내 손을 뻗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영어로 하면은 stretch out your hand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를 헬라어의 어원에 보게 되면 ekteino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뻗다라는 의미와 다림질로 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이 병자를 손만 펴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구겨지고 오그라들고 쫄아있는 이 마음까지 다 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림 하나를 봐주시죠.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저 그림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환자들을 치료해서 그 시대의 영웅으로 주님께서 살아가길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깊은 구겨지고 오그라들고 깨어진 그들의 마음까지 치료하셔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려 하셨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뻗어라. Stretch out your mind. 너의 안에는 구부러지고 삐뚤어지고 했던 것을 성령의 역사로 다림질로 쫙 펴라고요. 왜 그렇게 사소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왜 그런 것에 그렇게 쉽게 상처받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참된 복과 안식이 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쪼그라들고 쫄아들고 구겨져 있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펴주시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마음을 뻗으라고요. 이 손 오그라든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 손 오그라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 네가 더 문제다, 네가. 이제는 손을 펴면 그만인데 네 평생 동안 쪼그라들고 이 구겨진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예배 때마다 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다림질로, 성령의 다림질로 여러분의 가슴을 쫙 펴시어서 주님께서 글을 써내려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그 상태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구겨지고 오그라든 상태로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요. 주님은 착각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늘 그렇게 인생을 살라 합니다. 그래,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지.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여기에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드렸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본바탕에 내가 농사를 질 때 이 십일조는 드리지 않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뭐냐면은 조그만 밭 귀탱이에 농작물, 귀중한 농작물을 조금 져놓고서 거기에 나오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십일조까지 내가 드립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십일조는 안 드리고 내가 이것까지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그것을 주님이 그의 속을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구나.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시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시면은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고 있구나. 참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날파리를 먹어보셨어요? 저는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를 탈 때 날파리가 제 입에도 들어가 봤고 코에도 들어가 봤고 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게 날파리가 눈, 코, 입에 한 군데만 들어와도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빨리 내려서 그것을 물로 씻기든지 재채기를 통해서 밖으로 해야 다시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날파리들은 벗어서 토해내는데 그들의 행위가 낙타를 삼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래의 의도를, 참된 평안과 쉼을, 아버지께서 친정으로 우선순위를 다려는 것을 모른 채로 율법과 자기의 생각과 사고에 꽉 묶여서 오그라든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십니다.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의 죄악을 삶의 경중을 바로 보고 다루지 못하는 죄다.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날파리는 뱉어버리고 낙타를 삼키는 인생의 우매한 인생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 긍휼, 믿음을 회복해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씩 단어를 선포하시면 제가 이거를 좀 요약했거든요. 여러분 정의 한번 해주세요. 시작. 하나님만이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함부로 나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잣대질 하시는 거 거두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정의이시고 공의이시기 때문에 너무 쉽게 판단을 내려서 때로는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 속에서 글을 통하여 막 씹어대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의는 하나님만이 내리시는 것이다. 두 번째 단어, 긍휼. 인간은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판단할 때 저 인간이 쓸모없고 내가 판단할 때 저 인간이 값어치가 없는 인간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회의 능력 위주의 사회 속에서 수많은 루저들이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거 옳지 않아요. 왜 우리가 저 사람은 능력자고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번다 해서 성공자입니까? 여러분 이 세대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심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품는 아버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믿음. 우리 방금 짰잖아요. 이거 해달라고. 믿음. 예.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거 제가 썼는데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예. 아니면 말고. 아,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는 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그 상담의 대가분이 쓰신 책 중에 보면 예전에 제가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참 그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사냥개가 호랑이를 잡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냥개가 어떻게 호랑이를 잡습니까? 이 사냥개가 주인이 장총을 들고 사냥을 나가면은 늘 지 눈앞에서 호랑이가 죽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냥개가 호랑이 무서운지 모르고 주인이 뒤에서 오면은 막 호랑이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호랑이는 사냥개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지 뒤에 있는 주인이 든 총이 무서워서 나무를 피해 올라갈 때 그 순간 주인이 총을 쏴서 호랑이를 떨어뜨려. 그러니까 사냥개는 지가 호랑이를 잡은 것처럼 그렇게 날뛴다. 그래서 사냥개가 호랑이를 잡는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는 자들이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악한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많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사냥개의 기백이 있어야죠. 우리 주인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삶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스스로 괴롭게 하셔야 돼요. 입에서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을 때에도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에서 고통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오그라들고 구겨지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주님 앞에 정직하셔야죠. 하나님, 주님께 허락하신 평안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다리미로 제 마음을 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치료의 조직이 되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에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는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에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